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또 한 부분을 주님 저희들이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또 듣고 묵상하며 그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또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 말씀, 살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 살인에 대한 추가적 규례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18절 보십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보통 싸움은 주먹으로 싸우는데 싸우다가 돌을 들고, 힘이 좀 부족했는지 돌 들고 상대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면한다. 사람이 쳐서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기도 하지만은 죽으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고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제 다시 좀 아파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사형은 면한다는 말이죠.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의 형벌은 면한다는 뜻입니다. 싸우다가 친 상대가 죽으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얼마간 누웠다가 일어나 거동하면 사형은 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상당한 자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손해라는 건 그동안 그의 시간의 손실, 그의 시간의 손실, 그렇게 그런 말인데 그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그동안의 손실, 그것은 시간적인 손실도 물론 크고, 그죠? 요즘같이 한 시간당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시간당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시간을 얼만큼 그가 잃어버렸느냐에 따라 손해의 금액이 다 달라지겠죠. 사람의 값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시간은 매우 비싸다. 아주 기술자들은 많이 비싸죠. 그리고 또 아주 고급 인력들은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들, 1억이 되고 몇 억씩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시간당 굉장히 비용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간, 그 시간적인 손해, 또 물론 정신적인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그의 시간의 손실이란 말은 시간의 손실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그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전신적인 피해, 또 물질적인 피해, 그런 것들 다의 피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피해, 그것이 그의 시간의 손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기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전치라는 말은 다 낫는다는 말이죠. 다 치료될 때까지, 다 낫기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이처럼 부상을 입히면 그가 낫기까지 치료하고 그 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상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를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죠. 살인자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살인의 악이 근절되고 감소될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겁 없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인자들도 막상 재판석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을까 봐 온갖 그런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다 사형은 두려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형을 엄격히 집행하면 살인도 줄어들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사람이 사형으로 다스려야 살인이 줄어듭니다. 사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뿐 아니라 다른 큰 극악한 죄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런 죄를 막게 하신 것입니다. 사형은 죄를 막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는 상대가 죽지 않고 얼마 동안 아파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거동을 하면, 일어나 기동을 하면,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것,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가 당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그 피해를 잘 계산해서 그가 또 요구하는 바를 잘 절충해서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이 사회가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법천지인 사회는 끔찍한 사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모군중들 때때로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가지고 강목을 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하는 대모군중들을 보면 이거는 문명사회가 아니고 야만사회로 돌아갔구나 싶습니다. 야만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은 퇴출시켜야 할, 제거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나라의 질서를 잡는 경찰들을 구타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무질서한 폭력 시위들은 엄하게 제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재할 줄 모르는 정부라면 그런 물정부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정부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세금을, 비싼 세금들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지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할 줄 모르면, 할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엄하게 제재하고 징벌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요, 그런 필요입니다. 20절 봅시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라. 자,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이 무엇일까? 주석가들은 의견들이 좀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사형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 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 상황 판단에 따라서 형벌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겠지. 물론 본문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문맥적으로는 사형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남종이나 여종도 죽이면 그것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본문에서 중요한 바는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형이라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또 분명한 바는 종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죽일 수 있으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예. 그러나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종의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생명이 연장되면 주인은 사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고 주종 관계라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화가 나서 몇 대 때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는 상전의 금전 이민이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물이니까 금전과 같이 은과 금과 같이 은과 돈과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점이 있다. 그 말이죠. 종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종의 생명을 주인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22절 넘어가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지금 종의 생명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 앞에서는 여기에는 어린 아기의 생명,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여 우리는 좀 강하게 그러나 혹은 잘못되게 저는 잘못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낙태라는 말은 다른 나팔인가 하는 다른 떨어진다. 우리도 뭐 애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히브리 말로도 낙태라는 말은 떨어진다. fall에 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옛날 영어 성경은 그대로 잘 직역했는데 그의 아이가 나왔으나 이걸 그렇게 말했었나? 그의 아이가 나오는 것은 꼭 낙태가 아니죠. 낙태는 뭐예요? 죽어서 나오는 사산, 죽어서 나오는 딸 그것만 낙태지. 살아서 나오는 것은 조산이지. 그건 낙태가 아니죠. 그래서 NIV 성경은 조금 의역했지만 킹제임스 옛날 성경은 그의 아이가 나왔으나 이렇게 그냥 직역을 했고 NIV 성경은 그것을 의역해서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으나 조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prematurely 아직 미성숙한 아이로 낳았다고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해서 조금 약간 의역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뜻은 조산의 개념이고 이 경우는 NIV 성경이 바르게 번역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NIV 성경은 아주 직역 성경이 아니니까 그것은 성경답지 못하다 많이 비평적으로 언급을 간혹 하였지만은 이 경우는 바르게 그래도 번역했다고 보입니다.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다는 것이 그 본뜻이라고 봅니다. 그의 아이가 나왔으나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살아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서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아이가 잘 조산했지만은 그저 조금 미성숙 아이로 낳은 것뿐이지 조산을 했고 산모도 아기도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된다. 왜? 그것은 산모가 조산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아이가 일찍 낳음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아이가 일찍 나왔으니 아이가 미성숙하게 나와서 또 잘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된다. 그것은 벌금을 내고 또 때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됐으니 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산모의 건강에도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벌금 내야, 벌금을 내게 한다. 그러나 본문은 만일 아기나 산모가 죽으면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내면 되지만 다른 해가 있는 가운데, 해 가운데는 죽는 해도 있죠. 죽으면 그 친자를 죽일 것이며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의의 보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 내면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그 말은 죽으면 산모가 죽었든지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었든지 또 어린 생명이 죽었든지 죽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면 죽으면 살인입니다. 살인이니까 그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아기가 낳았는데 낳다가 눈이 잘못해서 막 싸움통에 아기가 나오니까 눈이 다쳐서 눈을 실명하거나 눈이 손상을 입었으면 눈은 눈으로, 아기의 눈을 그렇게 했으면 그 다친 사람의 눈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아기가 만일 꽤 잘한 아기인가 보죠,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산모든지 아기든지 다 해당되는 공의의 보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방금 언급한 대로 태아의 생명이 인간 생명이며 낙태가 살인죄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낙태가 무엇입니까? 예. 산모의, 예, 아직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생명을 강제로 죽여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낙태입니다. 그것은 곧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살인죄다.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살인죄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죄가 많지만은 현대사회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의 하나가 낙태죄지요. 낙태죄. 온 세계,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년에 아마 100만 건인가, 지금은 낙태 통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독교 윤리책에 인용해놨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벌써, 12년, 10년, 20년 전이 되는가 통계가 100만 건인가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현대사회의 죄가 많지만은 동성애 죄 큰 죄고 다른 모든 죄가 많지만은 낙태의 죄, 인공유산이라고 말하는 낙태의 죄들, 툭하면 여자들이 경도가 없으면은 병원에 가보고 아기를 지운다 그래요. 지운다. 아주 쉽게 말해요. 지우면 되지. 지운다. 아기 낳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또 옳지 않으면 가서 지운다고 그래. 그거를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운다. 물론 그에 피치 못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해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더라도 살인은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일 상황을 이해해서 살인이 가능하다면은 예, 우리가 별별 경우들을 다 상상하면서 살인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안락사도 다 될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 죽여주세요. 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출애굽기 21장 본문의 22절 여의 말씀입니다. 26절 보십시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못 쓰게 한다는 이라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주인이 종을 책망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그 몸에 치명적인 해, 예컨대 눈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를 빠지게 하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을 터이고 이를 빠지면은 참 지장이 많죠. 사람이 아주 필요한 다 이게 눈의 시력도 아주 필요하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눈을 잘 눈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이도 참 중요하죠. 이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가 다 망가지면 그러면 잘 먹지 못하니까 몸이 건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으면은 돈이 많이 비싸더라도 이를 고쳐야 된다. 이를 다 고치면 많이 비싸죠. 이 한번 잘 고치려면은 그것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꼭 그것은 해야 된다. 이를 고쳐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눈과 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주인이라고 함부로 종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아까 종의 생명을 해하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를 하나 빠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종을 놓아주는 것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보입니다. 인격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러게 비인격적인 그런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할 수 있겠죠. 책망을 잘 못 받는 것도 아랫사람이 결함이죠. 아래의 사람은 윗사람들이 뭘 하다가 지시하고 잘 지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책망을 받지 못하면 조직사회 속에서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책망도 할 수는 있고 또 잘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심한 좀 지나친 심한 정신적 모욕이나 신체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요새 흔히 말하는 예쁜 말은 아니지만 갑질한다는 갑질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계명에 이렇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소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28절에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대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이므로 피채 먹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약간의 벌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합니다. 그러나 소의 받는 버릇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음으로 그 소가 남녀간 받아 죽이면 보통의 소는 그렇게 받지 않고 있는데 우연히 그 소가 어떻게 성질을 부리고 받아 죽이면 그건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때는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소의 책임이니까 소는 죽여버리고 그 고기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 그럼 주인은 손해를 보죠. 소도 꽤 돈이 나갈 텐데 소 한 마리 손실을 입고 그 소가 잘못했으니까 소는 또 맞아 죽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소가 자꾸 이 소는 받는 버릇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고 주인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당신 소가 자꾸 사람 받는 버릇이 있으니 좀 조심하시오. 잘 묶어두고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런데 소 단속을 잘 안 해가지고 그 소가 남녀간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그러면 소는 물론 죽습니다. 소는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주인도 죽여버리라. 주인도 죽이라. 죽여버리라. 소인도 죽여야 된다. 이게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주인 때문에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죽였으니까 주인이 죽인 것과 같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부과된 엄한 벌인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그러나 죽임을 당한 쪽에서 아마 그러겠죠. 아이고 죽이는 것은 과하니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죄금을 재판장이 해서 얼마 그러면은 금액을 많은 금액이 되겠죠. 금액을 주고 그것을 죽은 사람의 값을 어떻게 다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절한 금액으로 속죄금을 만일 내게 되는 경우라면은 속죄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일 때는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종의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의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나 종의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주어야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로 남을 죽이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율법에 보면 사형받을 만한 잘못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오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바가 있죠. 오늘 사회에 중요한 것은 자동차 운전 같은 데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사람 죽이고 큰 사고 나고 안 됩니다. 경고를 받으나 이 사람 조심하지 않고 계속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마침내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많이 죽일 때 그건 사형이지. 그거를 음주운전으로 아 이건 술이라서 내가 정신없이 했으니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 큰 사고 난다는 것은 다 이제는 현대인들이 아는 바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은 사형으로 다스릴 큰 죄다. 작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벌이 매우 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참 위험하지 할 때는 항상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잘 조심해야 되고 내가 조심하더라도 남이 와서 나를 받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법규라는 것이 법규를 잘 지키면 그래도 안전한 것은 음주운전 물론 안 되고, 또 교통의 속도도 지키고 법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서로 사고 나는 것이 적어요. 예, 그 법을 안 지키고 막 너무 급하게 가거나 위법하게 행할 때에 사고가 나기가 쉬운 것이죠. 법을 잘 지켜요. 노란선 막 넘어가지 말고, 예, 그러게 선을 잘, 예, 법을 지키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법을 안 지키고 하면 아예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지 말고 꼭꼭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게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 마저 봅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아주 공의롭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자기 살아있는 자기 소를 주고 그 사람 죽은 소를 자기가 갚는 것입니다. 소로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자, 이것은 소 주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이며 처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살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남을 죽이는 건데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몸에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전치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그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매우 억울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교회 법정이나 사회 법정에 호소할 뿐이고 법정에 호소할 뿐이고 결코 감정을 가지고 내가 보복하리라, 그를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린다. 나에게 해를 끼친 저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서 죽여버린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결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억울할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또 힘이 물론 있으면 교인들의 관계는 교회 법정에 또 세상적인 문제라면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이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바쁜 사람들은 손해보고 지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지. 재판에 매달리면은 재판을 한번, 민사재판 같은 건 더하지만은, 더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면은 돈 많이 들고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재판이죠. 힘들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개인 보복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둘째로 여기에 또 오늘 법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낙태가 살인죄다. 낙태는 살인죄임을 알고 오늘날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악인 낙태를 성도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낙태는 살인죄다.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태아도 사람이고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겠고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거칠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잘못한 것은 엄하게 지적도 하고 책망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아랫사람은 그 책망을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랫사람 아래 위치에 있으면은 그걸 들을 줄도 알아야지 그 야단 맞는 거를 잘 할지 모르면은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적응한다는 것이죠. 어느 사회 가든지 위아래가 있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면 상관이 있고 동료가 있고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부하가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에 자기가 윗사람의 지적이나 책망을 어떤 때는 좀 그것이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듣고 또 할 말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것을 말할 때는 또 이것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변명하거나 말할 수도 물론 있을 것이고 잘 듣는 윗사람의 책망도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너무 과도하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인과 종의 예로 그런 말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넷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주인의 책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도 주인이 만일 단속하지 않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한 것이라면 주인의 책임이고 주인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다 자동차 문화 속에서 자동차 운전을 다 하면서 사는데 매우 조심해서 법을 잘 지켜서 법을 어겨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또 죽이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 음주운전은 그리스도인은 술도 마시면 안 되지만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의 한 부분을 좀 묵상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 남에게 혹 어떤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한 주님이여 책임을 지고 또 그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태가 살인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윗사람일 경우에 아랫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책임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좀 생각하겠사오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